에베소서 67번 메시지 결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결론인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두기고를 천거함.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계속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바울은 그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성도들에 대한 참된 관심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어 자기 소식을 알리고 또 그들의 마음도 위로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 간에 좋은 교통을 갖고 있는 뛰어난 관계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또한 두기고와 같은 그런 중개자가 필요함도 지적합니다. 사도와 믿는 이들과 두기고는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믿는 이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함으로써 본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자기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거의 실행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실행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두기고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의 임무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선이나 비행기 같은 현대적인 교통수단이 없었지만 바울은 단지 자기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방문하게 하려고 두기고로 하여금 로마서에서 소아시까지아의 기나긴 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이 긴 여행의 목표는 사도와 성도들 간의 교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교회를 관심했고 교회는 사도를 관심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을 목적으로 두기고는 로마서에서 소아시아에까지 보내어졌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사도들과 교회들 간의 그러한 애정어린 관심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 즉 위임을 수행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긴요하고도 합당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역시 소식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회들을 방문하는 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왕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떤 지방교회에 보낸 것은 일종의 교통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은 나라를 강건케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만든 모든 고속도로의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미국을 번영시키는 혈관들입니다. 심지어 광활한 대륙의 넓은 지역을 가로지르기까지 하는 교통은 상호 공급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내가 자랄 때 작은 우리 마을에서 치프까지 가는데 걸어서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출발 전날 준비를 다 해놓고 당일 아침에 일찍 떠나면 저녁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프에 가보지 못하고 일생을 그 마을에서만 보내는 것은 단지 그 거리를 가는데 드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을 번영시킨 것은 교통입니다. 고속도로들에 더하여 수많은 대륙 횡단 비행편을 가진 항공 노선들은 이 나라를 더욱 번영시켰습니다. 교회들 간의 교통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기에 교통이 있습니다. 교통이 없으면 교회들은 고립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단지 몇 명이 집에서만 모인다면 교통이 끊깁니다. 그것은 혈관을 끊으려는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피의 흐름이 끊길 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교회들 간의 합당한 교통은 생명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기고를 말할 때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천거합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인 두기고는 공급하는 종이었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그는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것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달콤한 교통과 친밀한 관심을 계시합니다. 축복함, 평안과 사랑. 23절과 24절은 바울이 한 축복의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서신의 서두에 있는 사도의 인사말에서 누림인 은혜가 먼저였고 다음에는 누림의 결과인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다른 길로 돌아가 결론인 평안에서부터 은혜의 누림으로 갑니다. 서두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안만을 말하지만 결론에서 그는 은혜와 사랑의 순서를 바꿀 뿐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도 언급합니다. 왜 은혜와 평안이 순서가 바뀌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포함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본 대로 은혜는 주님에 대한 누림이요 평안은 그 누림의 결과입니다. 이 서신은 은혜, 즉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만유가 되시는 주님 자신을 누리는 누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서신은 우리를 평안 안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평안 안으로 인도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 은혜로부터 나와 은혜에 이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왜 평안과 은혜 사이에 사랑이 삽입되었습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는 그러한 삽입이 없습니다. 이것을 삽입한 이유는 우리가 평안의 상태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이 서신에서 6번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 서신을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연결시킵니다. 거기에 주님은 첫사랑을 버린 까닭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일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첫사랑의 상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의 상태 속에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평안과 은혜에 관련하여 사랑을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평안은 이런 종류의 사랑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친근함 속의 삶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음에는 이 사랑이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의 교통으로 인해 평안이 유지되고 우리는 은혜의 누림 안에서 보존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는 대조적으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관계있고 사랑은 그분을 누리는 것과 관계됩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아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에 대한 그의 사랑에 관해 물으십니다. 더 나아가 14장 23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으로써 그분을 누립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둡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또 믿음과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격려합니다. 이 구절과 에베소서 6장 14절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흉배, 즉 하나는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싸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 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성경에서 가슴으로 상징됩니다. 우리 존재의 그런 부드러운 부분인 영적인 가슴은 흉배로 덮여져야 합니다. 흉배에 의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믿음과 사랑이 보존됩니다. 이에 반하여 6장 14절에 있는 의의 흉배는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양심은 의의 흉배에 의해 사탄의 참소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과 데살로니가전서와 디모데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구절들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6장 23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 또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랑에 조화되고 뒷받침해주며 섬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따르면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역사는 매우 섬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서는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랑의 문제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함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주 예수님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분이 전적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믿음 아닌 사랑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과 교통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받아들인 의심과 의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면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손상될 때마다 사랑도 손상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계속 주님과의 교통 안에 남아있으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반하여 믿음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믿음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믿음 사이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을 통해 평안이 우리의 분깃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께 가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 평안 가운데 보존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음. 이 교통은 또한 우리를 은혜 안에, 즉 주님에 대한 누림 안에 있게 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이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는 변함없이, 즉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 죽지 않아야 하며 불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축복의 말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의미심장합니다. 서신의 결론인 여기에서 우리는 평안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의 믿음을 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에 의해 이 평안의 상태 속에서 머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의 이 교통으로써 우리는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